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0절 말씀까지 봉독하세요.
이제 바울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고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이 회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일꾼이 되어 등장한 일에 대하여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빠져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제자들이 저의 회심을 믿지 않아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변론하고 주의 나라와 이 복음 전파에 이제 힘 있는 일꾼으로 섭니다. 사실상 이제부터 사도행전 끝장이 이르도록은 잠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사도 바울의 행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상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바울 같은 인물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생각인데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생겼나 하는 것이 저한테는 또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제가 한번 검열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한테는 없는 요한계시록 후서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이 하지 않은 얘기와 성경이 요구하지 않은 그런 사상들을 왜 신자들이 갖고 있는가 참으로 큰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본성, 자연인이 갖는 종교적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일을 하고 쓸모 있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행적들 이런 걸 사모하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 활동하는 활약상이 기록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기독교란 조금 기묘한 것이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아주십시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일대 혁명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516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성경도 꼭 필요한 것은 외우기 좋게 장절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걸 왜 좋아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를 왜 좋아하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구절에 등장한 내용들이 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내용상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이걸 좋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왜 기독교에서 기쁜 요구가 되며 우리가 기억할 기쁜 약속이 됩니까? 내가 혼자 기뻐하고 내가 혼자 막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까? 슬퍼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 분발이요. 그렇죠? 자기 위로요. 요즘 세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시키려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지 그것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개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이란 결국 어떤 사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분발하기 위하여 갖다 걸어놓은 사실은 거짓말이지만 진짜로 믿기로 한 명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살자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살아보면 그런데요. 이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혼동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뭡니까? 인생이란 결국 지지고 볶는 거죠. 지고 벗고 울고 한숨 쉬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요? 인생이란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괴롭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만들어도 거기에 피와 땀이 없이 공짜로 생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런 이제 괜찮은 경지에 도달을 합니다. 어차피 당해야 하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우성치고 당하지 말고 웃으면서 당하자. 이제 일종의 도가 트는 거죠. 이제 따르게 얘기하면 이제 체념하는 거고요.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희망을 어차피 한평생 사는 데 있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울 인생인데 누가 더 좋게 생각하고 한평생을 지내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꽉 넘어서 이마 깨지면 아휴, 눈알 안 빠진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감사하고 애 학교 떨어지면 유괴 안 당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벅벅 긁으면 아휴, 밤 잘 때 목 졸라 죽이지 않는 거 아니냐 얼마나 다행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든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의미로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니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기뻐할 것이 있게 하겠답니다. 그것이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분발해서 기뻐하고 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오해를 합니다. 야, 네가 벌어서 생긴 돈인데 그걸 왜 하나님께 내냐? 기왕 거기다 낼 거면 나한테 줘라. 그렇죠?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나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가 식사할 때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묻는 겁니다. 야 임마, 이 쌀을 뭘 주고 사온 건지 아냐? 돈 주고 사왔지. 그 돈을 누가 벌어왔냐? 아버지가 벌어왔습니다. 근데 너 임마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건 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고맙다고? 넌 누구 자식이냐? 그런 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분발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너를 지켜보고 네 소원에 응답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자로 보호자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고 보고 있겠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무리 사소한 일 아무리 조그만 일에도 너를 혼자 두는 시간은 없다. 내가 늘 네 옆에 있고 너를 지키되 졸지 않고 자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을 봐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저의 신앙은 얼마나 굉장하며 그의 의지는 얼마나 굳은가 그는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인가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멋있죠? 이게 멋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일종의 휴메니즘에 의해서도 이건 멋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그 장렬 무쌍한 정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아름다운 것이지 이것이 멋있을 이유가 사실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토록 칭송하고 나도 사도 바울 같았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 교회 내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기를 신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한 것과 결부시켜서 이 문제를 분명히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까? 다 아는 문제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럼 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가능한 한 구원케 하며 이 영원한 복락에 참여시키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면 마치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무슨 전생에 큰 인간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는 분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고 무슨 우리한테 큰 빚이 있는 사람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일로 갑니다. 즉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빚 갚는 일로 필요한 사람. 막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먼저 나는 은행장을 만나러 갈 테니까 너는 현장에 가서 일단 더도 말고 3시간만 버텨주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은행장 만나러 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악물고 3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에? 주과장 아직도 시간이 안 된다. 아직도 사장님한테선 전화가 없는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전혀 우리가 불쌍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그분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행적들은 이 사도 바울의 행사가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인 것이 아니라 신자의 복이더라 말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알아먹는 구석이 있어야 알아먹은 걸로 치고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를 불러서 만리장성 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시다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아방궁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예, 뭐 한숨 섞여서 그러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참 못 알아먹는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봐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찾다.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하여 그 전생애를 바치고 열심히 봉사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핵심적인 싸움과 결부를 시키자면 마치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주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사역한 일의 비밀인 것처럼 그렇죠? 아니 아직까지 이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이번에 가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말을 봅시다.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나이다. 원하노이다. 바울이 여기서 한 말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25절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하는 것과 29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이 그렇게 그 3분의 2나 되는 그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퍼졌는가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또 주께서 그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신실한 사도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게 했느냐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참다운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이 되든가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에까지 로마까지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신실한 사람에 의하여 힘있게 펼쳐지는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아 참다운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 되며 어떤 삶을 살게 되든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첫 번째 목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는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아 이래서 그렇게 힘있는 일꾼이 됐구나. 아 이것이 그의 능력의 비결이구나.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이구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도 바울이 한 업적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업적을.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예를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죽이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만나 거기서 무엇만 생각하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 하니까 갖다가 죽일 작정을 하는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던 사람은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바치라 그러면 기꺼이 바칠 만한 분이냐? 이것이 사실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는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항복할 만한 분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른 걸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친 사람이다 이겁니다. 바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한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힘있게 그의 사역을 수행했는가를 볼 때 그것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어떻게 주께 필요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주는 그렇게 항복할 만한 분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새로운 삶, 주 안에 들어온 신자의 삶에 복되고 자랑스러운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증명되기 위하여 사도행전은 바울의 생애를 그토록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대로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방법이 없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봅시다. 거기 사도 바울의 전 생애에 걸친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그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고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민족과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애국심, 대의 명분, 더 큰 사명, 욕망 이런 것을 위하여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향한 염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신자된 본래의 모습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하여금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해야 하는 방해와 또 그에게 입히는 피해 같은 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원수로 대하지 않고 언제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갚으며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된 이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데로 온 것 같으죠. 이게 다르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이를 위하여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주를 위한다는 것이 주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한 어떤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부모 치고 야 너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 너 훌륭해지고 너 좋은 회사 들어가고 너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간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부끼리 야 뭐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좀 얻어먹고 살지 않겠어 그래요?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늙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지 모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자식을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뭐에 답답해서 여러분 갖고 오는 헌금 훌려먹으려고 하나님 무슨 교주입니까? 사이비 종파에? 그래서 뭐 벤스 타고 다니셔야 됩니까? 하나님 구름 타고 다니십니다. 걱정을 허덜 마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속고 있는 스스로 속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0절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야,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좋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부부가 말이죠. 애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는 참 넌센스입니다. 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정말 사랑하는 부부라면 부인 편에서 볼 땐 아빠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서 좋아야죠. 그럼 그래야지. 아빠를 좋아해야지. 또 아빠 쪽에서 보자면 엄마를 더 좋아해요. 그럼 그래야지.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대접받는 것이 기쁩니다. 사랑이란 내가 우월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푸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저랑 좀 다른 모양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던 사명,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존귀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두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뒤집어진 관계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님께서 저한테 한번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 부부의 의가 좋으셨는데 한 3년 전에 영감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우신 겁니다. 영감 없이 혼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괴롭고 외롭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슬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 영감님과 남아 계시는 할머님은 어느 쪽이 더 괴로우십니까? 당신께서 더 괴로우시다 이거죠.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일을 영감님이 맡고 할머님이 먼저 천국에 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유 그건 싫대요. 지금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할머님이 괴로운 게 낫지 않습니까? 맞다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데서 웃으시죠? 이런 감격을 해도 부족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랑을 입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음 아래 놓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사울을 바울 되도록 했고 바울의 생애를 그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감옥에서 쓴 이 편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옥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그에게 관심사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주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인도하는 어떤 자리에 그것이 죽음의 자리든 감옥이든 매를 맞는 자리든 그에게는 기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능력 있는 자, 쓸모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해낸 자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그의 전 생애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권할 마음이 저에게 조금치도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우치고 그 사랑을 받는 일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엔 자연스러운 겁니다. 개나리가 봄에 꽃이 피다. 가을이 오면 열매들이 열리듯이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수적인 산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율법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복받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를 십자가에 달아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우리 편이신 모든 것을 함축하여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는 그 약속을 시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영광된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실 때까지도 변함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그의 변화된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확인하시며 감사와 기쁨,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까지 영원한 복된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상급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기까지 한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깨우침과 당연한 사랑을 주 앞에 돌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승리와 자랑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사 신자로 신자답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고 주께서 베푸신 능력과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승리를 자랑을 넘쳐나는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고 나눠주고 주를 만나러 빨리빨리 신앙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